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아, 2부 첫 곡으로 영화 선플라워, 네, 해바라기 사랑의 테마 들려드렸어요. 요즘 제가 그 영화 음악을 많이 듣고 있어서 당분간 2부 첫 곡은요, 멋진 영화 음악 연주곡을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옛날 또 혹은 요즘 영화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이 해바라기는 1970년에 발표된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부의 아픈 사랑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신 추억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의 이 강렬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배우죠. 소피아 로렌의 대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문 리버로 네, 유명한 미국 작곡가죠. 네, 헨리 맨시니가 작곡한 러브 테마 From Sunflower 였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요. 이 편곡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이 멜로디를 아코디언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약간 파리스러움 플러스 거기 파리와 이탈리아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멋진 곡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은 음악에 네, 함께 하고 계시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김정순님께서 생각이 많은 밤이에요. 그냥 유유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생각이 많으시면 또 잠이 안 오죠. 저도 생각이 많으면 잠을 막 새벽 3시, 4시까지 못 자곤 하는데 그럴 때는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아니면 우유를 좀 이렇게 데워서 좀 드세요. 네, 그러면 좀 잠이 잘 올 겁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잘 주무셔야 됩니다. 구미화님이 밤이 되니 지구 반대편에 혼자 있을 신랑이 생각나네요. 혼자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여봉봉 보고 잡소 이렇게 보내셨어요. 지구 반대편이면 미국, 남미, 브라질 이쪽. 네, 지금 뭐 남편분 혼자서 월드컵 보러 가신 건 아니죠? 네. 그렇군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해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구미화님이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신청하신 곡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온이 함께 한 The Prayer, 그리고 박성결님이 신청하신 소양의 비의 랩소디, 이렇게 두 곡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시작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오늘은 또 머리를 네, 참하게 묶으셨네요.
네. 그렇게 참하진 네, 않을 텐데.
아니 그... 참. 그 참. 농담입니다.
네네. 덥더라고요. 낮에.
머리를 묶으시니까 네, 또 분위기가 또 다르시네요.
아 그래요? 아 참. 이건가요?
네. 오늘부터 이제 7월이에요, 그렇죠?
네, 아 벌써.
벌써 2014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6개월이 늙은 거죠? 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6개월이 지났네요.
어떻게 본인의 상반기 평가를 한번 내려보신다면?
상반기 평가요?
네.
그냥 후딱 후딱 지나간 것 같은 느낌?
어떻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좀 정신없이
점수를 준다면?
아, 점수까지는 네. 못할 것 같고 정신없이 네.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낸 것 같아요. 상반기에 새로운 분들, 반가운 분들을 네. 많이 만났고 유나 씨 포함해서
만났고, 네, 그렇죠.
저희 경청 제작팀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반갑고 설레게 상반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정말 금방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쉬웠던 점은요?
아쉬웠던 점은
저를 만난 거.
너무 빨리 간 거.
네. 빨리 간 거.
저를 만나서 아쉬우시군요.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혹시 뭐 이번 하반기 목표 있을까요?
하반기에도 네. 재미있게 보내고 싶고
가장 큰 목표 있잖아요.
뭐요?
아,
네. 네. 뭐요? 뭐?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네, 하루하루 네.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기억할 수 있게 살고 싶어요.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더워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저는 하반기 목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 DJ로서
네.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좀 박식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책을 많이 읽고
네.
단어도 좀 여러 가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폭넓게 DJ니까
상반기에 많이
상반기 좀 많이 버벅거렸다면
아쉬운 게 있으셨나 봐요.
이제 버퍼링이 됐으니까
네.
하반기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 전국 투어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또 바쁘시겠네.
목표 25개 도시. 네.
상반기까지 포함해서요?
아니요.
하반기에만 네. 25개 도시?
제가 작년에 16개 돌았거든요.
작년에요?
네, 작년.
1년 동안?
아니요. 작년 그 하반기 전국 투어 때.
아, 하반기 전국 투어를 하시는군요.
11월, 12월 그때.
아, 정말요? 네. 우와. 힘드시네요.
올해는 좀 더 많은 곳 찾아다니면서 많은 분들도 만나 뵙고 싶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세요.
잠깐만, 책 읽어준 여자 끝나나요?
이제 시작해야죠. 네. 네. 어제부터 읽고 있는 책이죠.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네. 함께하고 있어요.
네. 장영희 교수님은 그 장애와 암투병으로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글은 정말 긍정적이고 유머가 넘치는 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더 독자들에게 또 청취자분들께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네, 오늘 두 번째로 읽어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 19세기 영국 작가 찰스 램은 인간을 크게 두 가지 유형, 빚을 지는 자와 빚을 지지 않는 자로 나누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속는 자와 속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내 주변을 보면 좀 어수룩해서 무조건 남의 말을 믿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석하고 눈치가 빨라 여간해서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완전히 변별되는 두 그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단연 전자 쪽에 속한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무조건 믿고 본다. 내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또는 말하는 사람의 뜻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천성이 게으른 탓에 저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 그냥 믿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일로 속임의 대상이 되거나 남의 의중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거나 때로는 사기라는 것을 당하기도 한다. 지난주에는 퇴근하고 신촌 로터리 쪽으로 차를 모는데 연말이라 교통이 복잡한 가운데 승합차 하나가 다른 차들을 비집고 내 옆쪽으로 왔다. 조수석에 앉은 청년이 유리창을 내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비싼 굴비 그냥 드릴게요. 그냥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튀었다. 우리는 신촌 백화점 납품업체인데 오늘 물건 내리다 보니 장부에 기록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냥 가져가는 중이거든요. 우린 필요 없었는데 그래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드릴게요. 나는 어머니가 신정 때 아버지 차례상에 놓을 굴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났다. 머뭇거리는 나를 청년은 길 옆쪽으로 안내하고는 큰 나무 상자에 든 굴비 세트를 가져왔다. 아닌 게 아니라 굴비 10마리가 나무 상자에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원래 백화점에서 78만원짜린데 도로 회사에 갖다 준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담뱃값만 받고 넘기려고요. 청년은 한 세트에 8만원만 받겠다고 했다. 공짜로 준다더니 왜 딴 말 하느냐는 나의 말에 그는 진짜 가격이 10%도 안 되는데 공짜나 다름없죠 라고 하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굴비 두 세트를 15만원에 깎아 싸게 샀고 의기양양하게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속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우리 어머니는 그 굴비를 보자마자 그건 굴비가 아니라 중국산 부새이며 마리당 4,500원도 안 한다고 하셨다. 굴비가 암만 비싸도 10마리에 78만원이라는 말을 믿었던 나도 안심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모를 일은 그 청년들이 신촌 로터리에 하고 많은 차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따라왔느냐는 것이다. 멀리서 보기에도 어수룩하게 보였는지 나를 찍은 그들의 예상대로 제대로 속아준 셈이었다. 며칠 전에는 오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는데 초행길이라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다. 집 앞에 서 있는데 빈 택시는 없고 간혹 지나가는 택시들은 이미 꽉 차서 합승조차 할 수 없었다. 약속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날씨는 어찌나 추운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때 마침 택시 하나가 오더니 내 앞에 섰다. 젊은 기사가 내 목발을 보면서 말했다. 이 손님들 모셔다 드리고 금방 올 테니까 한 2, 3분만 기다리세요. 택시는 골목길로 들어갔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금방 빈 택시 하나가 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갈등했다. 그 차를 잡을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곧 돌아오기로 한 택시를 기다려야 할지. 나는 그 고마운 기사를 기다리기로 하고 빈 택시를 그냥 보냈다.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도 택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15분가량 지났을 때 나는 문득 아차 싶었다. 또 속았구나. 목발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독특하게 보여서 좀 골탕을 먹이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냥 순전히 재미로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손님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가 다시 속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왜 나는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갈까? 얼마나 호락호락해 보이면 허구한 날 속임의 대상이 될까? 나는 지독한 자괴감에 빠졌다. 중요한 약속이고 뭐고 만사가 귀찮았다. 막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택시 한 대가 급하게 골목길을 빠져나왔고 아까 그 청년 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아유 죄송해요. 이걸 어쩌나 도와드린다는 것이. 청년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어깨에 맨 내 가방을 들어주었다. 차 바퀴가 얼음 구덩이에 빠진 채 헛돌아 근처 가게에서 뜨거운 물을 얻어다 붓고 나서야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이었다. 차에 올라타자 청년 기사가 말했다. 다른 손님들이 차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기다리실 것 같아서 빈차로 왔죠. 왜 내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물었다. 얼굴을 보니 그렇게 생기셨어요. 의리 있게 생기셨다고요. 청년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의리 있게 생겼다는 말은 사실 어수룩하고 융통성 없게 생겼다를 예의 바르게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난 무조건 그가 고마웠다. 그리고 어떻든 무슨 상관이랴. 어수룩하든 똑똑하든 속고 속이고 빚지고 빚 갚으며 서로서로 사슬이 되어 사는 세상인데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내 마음도 녹기 시작했다. 영어에 한 개의 속임수는 천 개의 진실을 망친다라는 격언이 있지만 어쩌면 그 반대, 한 개의 진실은 천 개의 속임수를 구한다가 더욱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속이지 않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속이는 자 천 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오후 집에 오는 길, 빨간불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선 용달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다. 길을 물어보려는 줄 알고 창문을 내리니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굴비 좋아하죠?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럼블피쉬의 너 그렇게 살지 마! 였습니다. 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네네.
굴비 좋아하는데 저. 저 굴비 굉장히 좋아해요.
잘 속으시겠는데요? 아. 다 사실 것 같은데. 아저씨 굴비 좋아하죠?
78만 원에 살 수도 있어요. 박기현 아나운서는 어떻게 속는 자세요? 아니면 속이는 자세요?
저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절대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네,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는 쪽일 텐데 그러면. 네. 근데 딱히 뭐 대단하게 속았던 경험이 남아있진 않아요. 뭐 있으세요?
저요? 저도 속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속이는 자?
속는 자. 저는 속는 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아 정말?
네.
아 정말요?
아 근데 막 속이는 자라고 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밤에 뭐 굴비 팔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 그렇죠. 굴비로 돈 다 모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한창 유행이었던 그 신발이 있어요. 신발.
네.
그 나이 거기서 나온 그 신발인데 네, 네. 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마이클 조던 뭐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 당시 때도.
네.
예, 막 신발 한 켤레에 뭐 20만 원, 막 30만 원 이랬던 그 당시 때인데 거진 뭐 지금 15년, 10년 전, 15년 전 막
그
이럴 때인데.
엄청 비쌌던 거네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싸게 산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뭐 인터넷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 네.
예, 직구라 그러죠. 직구. 네. 직거래. 예. 네. 그래서 샀는데 신발 뒤에 구멍이 나 있었던
어머.
거야.
네.
그리고 심지어 사이즈도 제가 발 사이즈가 280, 285이 정도인데 네. 사이즈도 그 사람이 280이라고 했었는데 딱 와보니까 300인 거예요. 솔직히 300 신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심지어 뒤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어머 어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되팔았어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네, 네.
어머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굴비를 사서 아까 뭐였죠? 보세? 뭐였죠?
부세. 부세라는 그 민물고기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네. 굴비랑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부세를 사서 부세를 판 거죠 다시.
대단하시다. 네. 더 많이 받고?
아니요, 그냥 이제 같은 가격에.
아 정말?
예. 네.
어쩌면 남기셨겠죠 그래도.
안 남겼어요. 네. 그렇게 뭐 그런 걸로 돈 벌려고 하진 않고.
네. 저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르죠. 속인 거 떠오르죠?
아니요. 네. 저는 속인 건 진짜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게 지금도 사실은 헷갈려요. 제가 속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를 갈 일이 있었는데 급해서 택시를 탔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그냥 가는 것과 여러 가지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네네. 한 번에 택시 타는 게 더 빨리 갈 것 같은 거예요. 시간상.
네네.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보통 이제 길을 제가 이제 늘 가던 길이 있는데 기사님께서 추천하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그분 말을 따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가면 거기가 신호가 없어서 더 빨리 간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기사님 말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길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막. 네.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서울 시내를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기도를 빠져서. 아무튼 뭐
돌아가셨구나.
네, 뭐 고속도로 뭐 이렇게 타서 더 네.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막히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만약에 만 원이 나올 거였다면 2만 원이 나온 거예요.
두 배가.
네. 근데 그 아저씨가 제가 이랬어요. 내리면서 일단 저도 아저씨한테 길을 맡긴 것 자체가 저도 약간 잘못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아저씨 제가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갔으면 요만큼 나오는 건데 지금 이만큼이 나왔네요. 이제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돈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저씨가 되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원래 정말 자기 예상대로는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다고 해서 되게 헷갈려요. 지금도 진짜 아저씨가 예상 못하고 이렇게 됐던 건지
네.
아니면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아저씨 카드로 하니까 영수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차 번호랑 네. 아저씨 이름을 한동안 외우고 다녔어요.
뒤끝 있네요.
다시 2천 원 안 탈이라.
진짜 궁금하네요. 진실이.
진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미안해 하셨거든요.
네,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
저도 그게 크게 화도 못 내고 그냥 그러고 내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택시 얘기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한국 아니었고 저는 외국에서 파리에서였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택시를 공항에서 타가지고 이제 어떤 호텔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잘 모르니까 외국인이니까 엄청 돌아가는 것처럼 아예 딱 대놓고 돌아가더라고요.
아, 느낌이 왔구나.
네. 그래서 거진 뭐 십몇만 원이 나왔어요.
원래 얼마 나올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무슨 뭐 한 시간 간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딸랑 뭐 한 10분, 15분 갔는데 10 얼마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줬어요, 저는.
네. 네
주고서 그냥 뭐 택시기사 하시니까 힘드시니까 그냥 베푼다고 생각하고 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냈는데 속은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건 네. 진짜 속은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좀 미스터리지만. 근데 가끔 택시를 타면 저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근데 주위에 이렇게 좀 장난침이거나 뭐 이렇게 농담하면 잘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속는 친구들.
네.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네.
뭐 근데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뭐 아 미안해 나 늦어가지고 아 나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장난치면 네네. 진짜 어디 안 다쳤어 막 크게 막 이런 친구
있잖아. 근데 그거는 장난이야
딱 그러면
장난으로 안 들리잖아요.
아 그런가?
아 그럼 네. 그럼요. 그건 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으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잘 속으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왜요? 그냥, 안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근데 좀 잘 믿는 것 같긴 해요 사람을. 네. 어린 아이들이 잘 속잖아요.
아 그런가요? 어린애들도 어린애들 나름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순수해서 네. 잘 속지 않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
오늘 머리 이렇게 묶으신 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잘 속아요.
네, 이번 주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읽어드릴 글 제목은 글쎄요. 제목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미리 갚아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미리 갚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미술 시간에 마분지에 창호지를 붙여 상자를 만드는 공작을 한 적이 있었다. 원래 손끝이 무딘 나는 온 데다 풀범벅을 하고 있는데 짝은 선생님이 다가오시자 갑자기 말끔하게 창호지가 붙은 마분지를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미리 집에서 다 해왔어요. 이로 인해 내가 선생님께 야단을 맞거나 기억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짝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 미리라는 단어가 주는 평안함, 당당함, 우아함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천성적으로 무슨 일이든 미리 하는 법이 없다. 학교 다닐 때는 숙제는 의례 전날 밤늦게 하는 것으로 알았고 무슨 시험이든 한 번도 미리 준비하는 일 없이 순전히 벼락 공부로 때웠다. 요새도 수업 준비를 미리 해두는 일은 없고 기껏해야 바로 전날 하거나 아니면 당일 아침에 화장실에까지 책을 들고 들어간다. 원고도 이제껏 한 번도 마감에 맞춰 끝내본 적이 없으며 학교에서 성적 제출을 할 때도 학적과에서 몇 번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야 슬슬 합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 마지막 순간에 다급하게 하니 아슬아슬하게 마치고 나면 약간의 스릴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나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다. 그러니 내 삶은 미리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고 언제나 하루만 더, 아니 몇 시간만 더, 아니 한 시간만 더 라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나의 고질적인 미루기 신드롬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딴에는 마감일 전에 나름대로 시간을 더 갖고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어느덧 다급한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종의 오기가 아닌가 싶다. 시간이여 흘러가 봐라. 어디 내가 꿈쩍 하나 보라지. 장영희도 오기가 있다.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오기인 줄은 알지만 삶의 횡포에 주눅들어 사느라 오기 부릴 데가 없으니 괜히 만만한 시간에 오기 부리다 망하는 꼴이다. 그러니 미리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전혀 인연이 없는 셈이지만 얼마 전 나는 아무런 부지런함도 오기도 마감도 필요 없는 아주 특별한 미리를 보았다. 캐서린 하이드라는 작가의 실화를 각색한 미리 갚아요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에서다. 캐서린 하이드가 몰고 가던 트럭에 갑자기 불이 붙자 어디선가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도와주기 위해 뛰어온다. 하지만 당황한 하이드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오지 말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두 남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꺼주었고 그녀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가버린 후였다. 결국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미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생각 끝에 그녀는 이제부터 은혜를 미리 갚기로 했다. 즉, 이미 입은 친절에 대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앞으로 살아가며 입을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미리 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도움을 베풀기 시작하고 이를 내용으로 미리 갚아요라는 소설을 쓴다. 영화 속에서 이 소설을 읽은 한 소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오라는 학교 과제로 미리 갚아요 캠페인을 시작한다. 즉 자신이 세 명의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질 빚을 갚는 호의나 친절을 베풀고 그 세 사람이 각기 또 다른 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아홉 사람이 되고 아홉 사람이 27명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 미리 갚는 세상, 남보다 미리 친절하고 미리 도와주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갖고 소년이 열심히 캠페인을 벌여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나는 이제 곧 새로운 세계로 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남의 호의와 친절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이 남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 어쩌면 미리 갚기 시작한 한 소년의 호의가 퍼지고 퍼져 내게까지 올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이 미리 갚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아홉 사람으로 자꾸자꾸 퍼져서 미국까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친절과 사랑에 감명받아 나같이 미리와 인연 없는 사람도 미리 갚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물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도.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미리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받을 친절과 호의를 미리 갚는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아요.
참 좋은 캠페인이네요. 한 사람이 네. 세 명에게. 세 명이 맞죠?
맞아요. 네.
세 명이 계속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세상.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박기비 아나운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하시는 편인가요?
저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딱 적당한 시간에, 그러니까 뭔가를 끝내야 되는 시간에 넘긴 적은 없지만 딱 뭐 전날, 뭐 이틀 전 뭐 이렇게 해서 다 마감은 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진짜 저도 놀랄 정도로 다 미리 해놨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숙제나
일단 바로 숙제를 해서 숙제 다 해놓고 내일 가방까지 딱 싸놓고 가서 제 할 일을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아나운서가 될 수 있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크고 이제 세상을 좀 알고
네, 미리미리 안
그러면서
하루 전날 하고
미루고 이제 약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못해가지고 좀 나중에 이렇게 후회한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바로바로 하는 바로.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거는 좀 바로바로 하려고 해요. 유난 씨는?
저도요. 저도 고맙다, 미안하다 말은 바로바로 하고요. 네. 친구끼리 뭐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딨어? 저 그런 거 안 돼요. 미안한 건 확실히 미안하다고 딱 해야 되고 저한테도
맞아.
그렇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에 두고 거나 막 꿍한 거 없었으면 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저는 서로.
그렇구나.
네, 뭐 혹시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시면 오늘 내로. 네.
그럴게요. 네. 네. 시간 넘기지 않고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친절을 미리미리 갚으며 산다. 이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꼭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나중에 받을 거를 생각을 해서 미리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기보다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일단 좋잖아요.
맞아요.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리고 그 친절이나 그 호의가 꼭 나한테 안 돌아와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그런 생각으로 기분 좋게 사람들을 대할 때 호의도 베풀고 친절도 베풀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읽고 있는 글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아, 이 책은 제가 지금 이틀째 하고 있지만 글을 네. 정말 재밌게 잘 쓰시는 그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남은 3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기별 아나운서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라이브 음악과 함께하는 너에게 보내는 노래 있는 날이에요. 얼마 전에 저의 빈자리를 3일 동안 네, 꽉꽉 채워주셨던 분이죠. 감성 보컬 김지수 씨 네, 초대했는데요. 너에게 보내는 노래 게시판에 김지수 씨에게 궁금한 점 혹은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오늘 제가 밑줄 그어본 문장입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아홉 사람이 되고 아홉 사람이 27명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 미리 갚는 세상 남보다 미리 친절하고 미리 도와주는 좋은 세상 생각만으로도 이미 미리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예. 현실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Take Six의 Beautiful World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